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 두 주, 오늘까지 세 번을 합해서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는지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교회에서 이번 가을에 장로님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는 뭐였는가 하면 직분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분자란 무엇이냐? 직분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직분자는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로, 목사, 안수 집사님들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인데 그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청직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섬기는 사람들의 머리라고 했어요. 문자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머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성도들을 양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목사를 가리키고 장로를 가리키고 안수집사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도 좋은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리면서 벨직 신앙고백서 30조를 읽었어요. 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31조를 읽으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좀 차근차근 읽도록 할게요. 31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적법한 선거의 절차에 따라서 그들의 직분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성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은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 말씀을 맡은 목사에 관하여 그들 각자의 사역이 어디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목사는 동일한 권위와 권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유일하고 보편적인 주교이시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침해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 그들의 사역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한 많이 특별하게 존중하여야 하며 불평과 다툼 없이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멘. 이게 벨직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직분자가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 기초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자 혹은 직분의 기초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 뭐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해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고린도 후서 5장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연초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연초에 이미 네 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배경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치매가 없으니까. 치매 환자가 없으니까 다 기억을 하리라 믿는데 여러분들 몇 분들은 저를 지금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늘 들었던 설교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는데 연초에 한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고린도 후서 배경 이야기를 하면 아 맞아요 목사님 했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좀 시간은 가지만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고린도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 이야기를 할게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첫 번째로 오랫동안 장기 체류를 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반 머물러 있게 됩니다. 1년 반인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고 그래서 무역이 상황을 했고 그리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형이 낮은 곳일 것 아니에요. 근데 지형이 높은 곳에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섬기고 있었던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그 자기들의 신을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되면 그 여사제들은 이 동네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또 몸을 팔면서 돈을 벌고 그 고기를 가져다가 제상에 올라갔던 고기를 가져다가 시장에 팔아먹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있었고요. 그 이방인들 중에는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 명예가 있다고 명예 자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벼락부자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해서 신도시 개발이 되어졌던 동네이기 때문에 막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돈 자랑하는 사람들, 명예 자랑하는 사람들로 교회 교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있다가 떠났는데 고린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요. 서로 자랑질하고 있고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서로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먼저 편지를 써요. 너희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야단치는 편지를 먼저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를 먼저 보냈는데 고쳐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분실이 되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들려왔는가 하면 저 멀리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학자들,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먼 거리를 따라서 와서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이 사도라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 가짜야. 거짓 사도야. 그리고 신뢰도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말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개똥 철학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 교회의 교인들은 마침 바울로부터 야단을 맞았잖아요. 칭찬받는 편지를 받은 게 아니라 야단받는 편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가 보다 하고 바울과 교인들 사이가 이간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부랴부랴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냈는데 당시에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 지가 사도인 줄 알고 있다. 근데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했던 이 말은 그냥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사람과 물론 포함돼서 우리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미쳤다고 그랬지. 나 사도 아니라고 그랬지. 나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래 미쳤다고 치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신이 온전히 바뀐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거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 control이라는 단어를 써요. control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통제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강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한데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끌려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끌어가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더 어울리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만 길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 자는 시간이다라고 팔짱 끼고 주무시면 안 돼요. 다 다시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돌을 던질 때 그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입에 딱딱 달라붙는 단어로 바꾼다면 저에게 바꾸라면 짱돌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한테 짱돌을 던지는데 옷이 긴 옷이잖아요. 옛날 옷이.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건지려고 그러면 펄럭펄럭하니까 그 옷을 겉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맡겨요? 바울. 근데 그때 이름은 사울. 사울이라는 청년이 짱돌 잘 던지라고 유대인들의 옷을 다 모아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리고 교회에 박해가 터지니까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대제사장한테 가서 대제사장님 저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제가 한번 할게요. 예수 믿는 놈들이 거기서 모여 있답니다. 그러다가 죽였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인증서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나한테 허가서 하나만 주십시오. 나에게 위임장 한 장만 써주십시오. 내가 그놈들 잡아도 된다는 위임장 하나 써서 공문을 받아요. 사인까지 받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그리고 몇 사람과 함께 다메섹으로 막 달려갑니다. 어쩌면 말 타고 갔을지도 몰라요. 급하니까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다메섹 도상.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요. 죽은 자예요. 죄인이에요. 사울이에요. 청년 앞에 받은 자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우뚝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핍박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죽은 자 예수를 믿고 있다는 정신 나간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를 핍박하느냐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을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 그때 눈이 가려워졌다고 했어요. 앞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나니아에게 찾아갑니다. 아나니아에게 끌려가는 거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울이 올 것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겠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울이 왔어요.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눈을 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울을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질문, 사울이 원해서 사도 됐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장면을 볼까요?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이 다음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런데 로마로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들려야 되는가 하면 정반대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장로들을 만나야 되는데 에베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눈 시뻘겋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전에 그 은으로 만드는 은 그 제기라고 그러죠. 제사 때 쓰는 그릇. 그래서 제기를 만드는 은공장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사업이 쫄딱 망했거든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중해 맨 밑에 연안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만나고 권면하고 헤어지는데 권면할 때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장로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이 말은 장로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장로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우시고 안수집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장로를 세우시는 것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값 주고 산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직분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해서, 목사에게 복을 주고 장로에게 복을 주고 안수집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분자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러면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임명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용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당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일, 임직식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은 그 사람을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축제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될 때에도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부름받은 교회가 없으면 목사로 세움을 받지를 못해요. 시험에 다 통과를 했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부목사님이 됐든 협동목사님이 됐든 어떤 목사님이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부름이 있어야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른 교회에서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교회 없이 교회 밖에서 임직 받으셨습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받으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섬기라고. 그 교회를 섬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으라고 세움을 받았을 때에 다른 교인들은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동참합니까? 첫째, 성도들은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아이 저 사람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나 없어도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벨직 신앙 고백서 31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적법한 선거의 절차를 따라서 그들의 직분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이 말을 쓴 사람은 기도 두브레입니다. 기도 두브레는 이 말을 이 신앙 고백서를 썼을 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캐톨릭이 하도 박해를 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의 2세대들이 지금 기도 두브레의 세대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박해가 있는데 교회 목사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울 때에 박해, 즉 로마 교회로부터의 박해가 싫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사람들 중에 신비주의자가 있었던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지 교회가 관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 목사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두브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번 가고 있는 나바 원주민, 인디안 원주민 마을에도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 다른 그 부족은 잘 모르겠는데 이 나바오 부족은 1년에 한 번씩 텐트 미팅을 합니다. 텐트 미팅은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흥회에 온갖 여러 군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잖아요. 아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자기 집에서 개척을 해요. 그리고 목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몰라요. 무슨 뜻인지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다. 아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아는데 거기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되고 자기가 장로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두브레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두브레가 이야기했던 이 벨징 신앙 고백서가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 두브레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는데 앞에 봤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주셨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형제 하나가 실족하여서 죽었다. 자살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제 사도를 우리가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고 뽑아요. 기도하고 거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뽑습니다. 누가 되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2번째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는 거예요. 또 6장에 가면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이미 교회로서 태동이 됐잖아요. 교회로서 태동이 됐는데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과부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과부들이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어가 편한 이민 1세대, 그게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는 이민 2세대, 영어권인 것처럼 헬라어가 편한 사람. 이게 모여 있는데 구제를 하잖아요. 쌀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구제를 하는데 나눠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헬라어가 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끼리 히브리어가 편하다고, 이민 1세들이라고, 자기들 문화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만 더 많이 주네, 우리는 조금밖에 안 주네,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투덜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7명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 7명이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뽑고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 직분자들을 오늘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일곱 집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일곱 집사, 오늘날의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이 아니라 장로와 같고 안수집사와 같은 그런 직분이에요. 아무튼 그 사람들을 뽑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바로 지금 앞에 자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1장에서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1장에서 12번째 사도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을 하고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6장에서는 7명의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을 맡기고 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원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워놓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목사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장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안수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6장 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왜 그랬다고요? 구제하는 사역을 그 직분자들한테 맡기고 나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아니 내가 한 사람 안 해도 되겠지, 나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자를 뽑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함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읽었던 벨직신앙고백서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사람, 나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해 준 사람, 내가 힘들 때 나 도와준 사람을 내가 좋아하니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격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 자신이 겸손해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선출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하는 사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선거권자, 비선거권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겠습니까? 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되는 사람이나 직분자를 선출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직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 말아먹고 장로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안수집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 그런 경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껴놓으십시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이 장로님이 됐다. 어휴, 그 사람이? 그러지 마십시오. 직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우습게 보고 깔볼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위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장로한다고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 장로 앞에 머리 숙여야지요. 또 반대로, 어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다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십니까? 그런 자세도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자세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바빠요. 나 할 일 많아요. 아이고, 내가 어째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그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핏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핏값 주고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다 주신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유, 그딴 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젊으신 분들,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엔 언젠가 쓰실 거예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먼저 사모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데 성경이 신구약인 것은 알지만 성경이 몇 권이라고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하박국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우지는 못해도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서가 몇 권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고는 될 수 없습니다.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해야지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지요. 그리고 모범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3주 동안의 모든 설교를 이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믿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앞에 문장이 있습니다. 주세요. 준이자매, 경건하고 모범된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경건하고 모범된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숫자적으로 뭐 몇백 명이 되고 하는 것도 꿈을 꿔보지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 혼자서 안 되니까 장로를 세우고 안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직분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